할렐루야. 오늘은 공휴일이 아니고 3일절입니다. 맞죠? 또 하루 휴식을 하면서 조국의 평안과 또 남북의 문제, 또 온전한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는 내용 자체가 뭐 아주 간단하죠. 나환자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갚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추수감사절 때이 감사의 샘플로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또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의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면 이 본문에 나타난 진짜 의도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기본 전제를 다 내려놓고 그저 본문을 따라가다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붙잡으면서 또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관찰을 먼저 할까요? 11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이 사실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야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제물되는 삶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가실 때에 어디를 이제 오늘은 들르게 되시냐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지명을 일부러 자세하게 밝힐 때에는 그렇게 밝힐 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환자 10명을 만나요. 보통 당시 그 사회 관례상 나환자들은 격리가 돼 있죠. 일반인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마을은 사실상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이들은 한 조가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나환자 마을의 한 어떤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사건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must라는 조동사를 썼죠.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본문이죠. 오늘도 그냥 일루 지나가시다가라는 어떤 지명의 의미가 아니고 한 영혼을 찾아서 그것도 천형의 형벌을 지금 겪고 있는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그분이 날 먼저 찾으신 거예요. 그 양떼들도 항상 우리가 지금 쭉 누가복음을 살펴보다 보면 공부를 했지만 양떼들도 먼저 주인을 찾아서 돌아오는 예는 없어요. 반드시 주인이 찾아 나서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야 됩니다. 양떼의 가장 특징은 지독한 근시라는 거. 10미터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주인이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주님이 이 사이로 지금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 속에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자, 또 보십시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죠. 이 말은 부끄러워서 멀리 섰다는 말이 아니고 나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더더구나 정통 유대인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 뭘 지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비록 천형의 형벌을 지금 이고 있지만 나름 율법을 지키면서 레위기 13장 14장을 자세히 보면 나병 환자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남겨놓고 있죠. 자, 우리 그 이사야서 65장 1절을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의 글은 하나님이 먼저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렇게 된 거죠.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 찾아냄이 되었다는 말은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기사가 아니라 어떤 이제 앞으로 내일 소개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형이죠. 왜 나병이 천형이냐 하면 나병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상징을 담아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걸리면 통증이 오고 증상이 대부분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무감각하죠. 이게 나병이 갖는 영적인 상징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 병은 아주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그 나병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들이 소리를 높여 절규하듯 부르짖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이상하죠? 그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래야 좀 적절하고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이 그 당시 사회 속에 갖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질병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로 분류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두 가지 형벌이 있었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병과 또 하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과 이렇게 두 가지가 형벌로 그 당시에는 이해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쳐주시옵소서라는 말보다는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가 한번 보십시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자 이게 봤다는 말은 그냥 TV를 시청하듯 이렇게 쳐다봤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고통의 본질을, 그 고통의 속성을 꿰뚫어 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들이 갖고 있었던 고통은 아시는 대로 뭡니까? 천형에 가까운 나병이라는 형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이제 구성비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한 조가 열 명이라 그랬죠. 근데 이 중에 오늘 예수님의 평가와 진단을 보니까 나머지 아홉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만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시에 하던 대상인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역사적 배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수르 시절에 이들이 아수르와 붙어서 피를 섞었습니다. 신앙을 팔고 민족을 배반한 그 대가를 그 이후에 혹독하게 치르죠. 배신자 그룹으로 취급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 혼혈족 출신인 사마리아족은 사실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유대피가 섞였지만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런 개돼지만도 취급을 못 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갖는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인간의 본질 앞에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민족도 문화도 인종도 다 무너집니다. 어느 잡지에 그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흑인 병사와 백인 병사가 총폭탄이 부어지는 폭염 속에 부상당한 백인 병사를 흑인 병사가 어깨를 걸머 메고 그 폭염을 뚫고 구출해서 나오는 장면이 잡지에 실렸어요. 잡지에 화보로 실릴 정도니까 아마 그것이 명장면으로 뽑혔겠죠. 그 그림 한 컷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 흑백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흑인 백인이 한 학교에서 공부도 물론 안 했을 뿐더러 버스도 같이 타질 않았어요. 그 후에 조금 세월이 좋아졌는데 흑인이 버스를 타면 자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흑백 차별이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흑인 계열의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는데도 그 사회 저변에는 그런 인식의 뿌리가 아직도 뽑혀지질 않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인류의 고통 속에서 그것이 무너진 장면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병이라는 천형의 고통 아래 정통 유대인도 경멸시되던 사마리아인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뭐 이론을 내세우고 뭐 견해를 앞장세우고 하지만 그거를 능가하는 고통이라는 본질 아래 딱 인간이 들어가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 먹어야 살고 아프면 죽겠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어떤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는 조금 본질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정확한 답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었다면.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함께 있다가 지금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상한 그 태도는 뭐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뭐 가서 깨끗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에게 끝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뭐 갔을 수도 있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 또 나완 자 이야기가 나오네. 그때는 태도가 달랐어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여기서 뭐라 그러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꺾더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표현을 하셨죠? 첫째는 뭐예요? 손을 대셨어요. 그죠? 손을 대시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무슨 주문도 얘기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뭘 드리라 그랬죠? 이 예물은 산새 두 마리를 얘기합니다.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레위기에 보면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물이 산새 두 마리를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왜 산새 두 마리인가 하면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찍어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놔줍니다. 자유를 얻어요. 이 자유를 얻은 한 마리 새는 이 대신 죽은 새 때문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예물입니다. 이 산새 두 마리는 똑같은 종류죠. 하나님이신 아드님이 육신의 몸을 똑같이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제단의 제물로 드려서 죽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산새 두 마리 예물을 드리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분명히 손을 대시고 주문도 거시고 주문을 걸었다고 표현을 하지만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뭐 그러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뭐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런 것도 아니고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뭐 고쳐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마치 누구 생각이 퍼뜩 나냐 하면 그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담고 깨끗함을 받기 전 나만 장군의 모습과 비슷하죠. 처음엔 투덜거렸지만 결국 하인들의 권유로 갔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이 말을 듣고 갑니다. 털레털레 갑니다. 가면서 10명이 각각 생각이 다 달랐었겠죠. 이게 뭐야? 손도 안 대주시고 무슨 고쳐주겠다는 약속도 안 하시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가요. 가다가 중간에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15절을 보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바로 이 사람이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돌아왔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그 맞다는 생각이 듭니까?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지. 언제 너희들이 그 다 가다가 다 나면 나한테 꼭 와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아홉을 왜 찾아요? 그 이속에 주님이 의도하는 감추인 심정이 있어요. 그럼 돌아온 한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오래 그래서 돌아왔나요?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열매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그 사람 속에 감사가 늘 새롭게 있는가, 그것이 가장 성숙한 척도라고 봅니다. 우린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고 익숙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걸 늘 잃어버리거나 놓치고 살아요.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마땅히 그 감사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안 돌아온 감사치 않은 사람에게 뭐라 그러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나머지 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고요? 구원하였다. 이 본문이 뭘로 끝나죠?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확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가 감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열매로 뭘 알겠다? 나무를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아홉 명은 제사장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안 갔으면 그마저도 안 지킨 사람들이겠죠?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평가할 이유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9대 1의 이 비율이 어떤 분리로 결론이 나는가 하면 9명은 그냥 병만 고쳤어요. 치료만 경험한 거라고요. 그런데 돌아와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한 명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은 그래서 사실상 전인적인 것입니다. 영육의 문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아홉 명은 치료만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방인 취급을 받고 개돼지 취급을 받고 평생 게다가 나환자까지 되어서 지독한 절망에 있던 이 한 영혼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진정한 유일한 경배자이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일상적인 감사를 강조하는 본문이 더더욱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늘 이 감격과 감사가 새로워져야 되는가?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았나?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본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잃어버린 감격과 감사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또 3.1절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 자란 이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의 일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아침을 맞게 하시고 또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 3.1절을 맞으면서 조국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